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이어서 지난주에서 기도회로 모이면서 또 낮에는 우리 부인 자매님들 가판 전도도 하고 또 신방 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집회를 오시겠다고 그래서 각 전도 조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한 400명 이상 초청돼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전도 조별로 계속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가정집회도 하고 또 마인드 동아리도 하고 가정성경공부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 대중도 집회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서울대에 마인드 강연이 있어서 초청되어서 가서 강연을 하고 왔었는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날 한 교수님을 만났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단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학교 신문에도 이렇게 광고를 내주고 많은 부분을 이분이 도와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고마운 차에 이분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찍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과회를 하면서 이분을 만나서 쭉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재 서울대학교에 실상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대도 지금 취업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데나 취직을 하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학생들이 좀 괜찮은 대기업이나 괜찮은 직장에 가려고 하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대요. 그래서 때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 아직도 마음에 플랜카드 안 뗐냐 하고 이제 물어본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학생들이 각 지방에서 서울대 합격했다고 왜 여러분 뭐 축 서울대 입학해서 막 현수막 걸어주죠? 플랜카드를 걸어주죠? 이 교수님이 네 마음에 플랜카드를 빨리 떼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 합격했을 때 학교에 또 아니면 어떤 데는 그 도시에 막 경축해가지고 이제 막 걸어주잖아요, 보면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4학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면은 그에 걸맞는 그런 일자리를 얻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마음의 플랜카드를 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알고 보면 이 학생들 참 불쌍한 학생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 내에 작년에는 기숙사에서 학생이 한 명 자살을 해가지고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 강연을 하러 가기 전에 서울대 이제 이런 자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작년 한 해에 서울대 안에 학생생활문화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 이제 애로 상황이나 어려움들 뭐 상담을 해주는데 작년 한 해에 자살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학생이 97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4명은 자살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5명이 작년 한 해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비상 대책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냐면은 철학과 교수님하고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생물학과 교수님이 뜻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교양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한다는 거예요. 주제는 이 생명과 행복에 관한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희들 적극 후원해주고 이제 학교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인성 마인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적극 이제 우리를 지원해준 거예요. 둘째 날은 또 다른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명문대 학교 이제 교수님인데 제가 어떻게 서울대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분도 이제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 코트라에서 이제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서울대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 보고 자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 같은 사람이 뭔데 그 명문대 교수님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게.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코트라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은 인도네시아에 발전소를 이제 지어주는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진국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게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 마인드의 변화를 꾀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청소년들에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그 나라의 교육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강연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답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만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이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첫날 만났던 그 교수님도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도에 학생들에게 막 컴퓨터를 제공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서울대니까 후원 받기 좋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가서 지원을 해주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에서 제가 인도 푸네 대학에 가서 분교가 630개가 있는데 각 대학의 대표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교육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 강연을 마치고 이제 매시간 강연 마치고 나면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둘째 날은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려면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가장 낮은 마인드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좀 질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죠. 안 그래도 좀 더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질문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강연은. 그래서 세상의 강연은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게 세상의 마인드 강연.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에서 가르치는 걸 마인드 강의 접목을 해서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작고 짧은 성공을 가져줄지 모르지만 이 자신감에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자만이다. 그래서 한때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버린 사람들이다. 여러분 실패를 맛보면서 자신감을 버린 사람이 크고 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질문을 이제 받았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설문지 적는 게 있어요. 참석해서 뭐 이제 설문지 여러 개 적는데 학생이 뒤에 남아 있길래 그 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만나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야, 요즘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나?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제가 인천 사람들, 인천에는 복음 전하기 참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요? 아, 인천 사람들이, 여기 서울 사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사람보다 훨씬 순수하거든요,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도시인데, 아, 근데 제가 만나본 그 학생은, 아, 이 인천 사람보다 좀 더 순수하더라고요. 어떻게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나. 그러니까 이 학생의 고민이 뭐냐면은 남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는 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늘 중학교, 고등학교 늘 1등만 하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강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관악구에 있으면서 서울대에 가서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은 처음에 이제 끝으로 볼 때는 서울대생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도도하고 막 그만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서울대 전도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한때는 전국 대학 중에 단일 대학에 구원받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또 복음을 듣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칸막이 조립식 칸막이에서 그냥 대충 살던 때니까 그리고 또 뭐 매일 모임이 있고 늦게 마치고 공부할 여건도 안 돼요. 공부할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이 학생들 들어와서 성적 떨어지고 이러면은 막 부모님들 반발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도 얘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이 옳다 싶으니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끼기에 야 이 서울대 학생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 참 순수하구나. 근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리를 하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부하느라고 공부만 하느라고 한눈을 안 팔고 공부만 한 거예요. 딴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여학생하고 제가 어느 한 자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여학생이 자기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면 되지 왜 하니까 서울대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두 종류가 있대요. 공부가 좋아서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서울대로 온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또 진짜 천재들이 있대요. 자기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대까지 왔지 와보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이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치 상담을 하는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이제 마음에 이런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데 자기 마음하고 너무 맞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요 하면서 울먹이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과 다니냐고 하니까 약대를 다닌대요. 약대면 또 수재 중에 또 수재들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왜 난 다른 사람을 못 따라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얼마나 참 복음 전하기 좋아요 보면은. 그래 이 학생이 자기가 지금 박사 3년 차인데 이제 1년 이제 남았는데 내년에 졸업을 할지 박사를 딸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박사 3년 차 그래도 나이가 이제 제법 됐죠 보면은. 근데도 야 내가 꼭 그 중학교 여학생하고 상담하듯이 순수한 중학교 여학생하고 상담하듯이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마음은 다 강팍하고 또 영혼에 관심 없고 육신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엘리야 시대 7천인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심령들을 예비해 놨는데 그걸 얻느냐 못 얻느냐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느냐 말씀의 판단만 믿느냐 아니면 내 보는 걸 믿고 내 생각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자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 특별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과연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알면 여러분도 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내용에서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수하에 있는 군사에게 가라 크면 가고 오라 크면 오나이다 하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되고 말씀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간다고 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해병대 참전 용사의 회장님 오셨을 때 그 간증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해군 이제 그 해병 사령관으로 있었던 별 3개짜리 또 이제 전임 사령관 또 장군 이런 분들 막 오셨는데 임민철 목사님하고 연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만찬 자리에 함께 가서 우리가 한 분씩 붙들고 막 이제 교제를 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마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마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해병대 사령관 뭐 또 다른데 이제 다른 부대 장군 뭐 이런 분들을 누가 막 상담하고 있냐면 방위 출신들이 전부 다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대구에 오전에 이제 우리가 지역장 모임이 잠깐 있어 갔다가 이제 오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현모 목사님하고 임민철 목사님 이제 군 출신의 성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6개월 방위를 받았는데 저보다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나 그것도. 이분들은 한 달 훈련소에서 한 달 훈련 받은 게 전부인 거예요. 한 분은 뭐 병력 특례 또 한 분은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면제해 주는 거 훈련소에 이제 한 달 훈련 받는 거 이런데 저는 6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근무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방위들이 가서 다 주름 잡고 장군들한테 교제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하고 이제 상위 군경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니까 그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이제 6개월만 방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6개월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언제 군대를 가든지 수양회가 한번 걸려요. 여름 수양회가 걸리든지 겨울 수양회가 걸리든지 한번 수양회가 한번 걸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6개월 방인데 휴가가 없어요. 6개월밖에 안 하는데 또 휴가까지 갔다 오면 언제 군생활 하겠어요, 보면은. 휴가가 없는데 제가 막 이제 군대를 가기 전부터 고민인 거예요. 야, 휴가가 없는데 군대를 가면 수양회를 어떻게 가나. 야, 못 가겠다. 불가능하겠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훈련소에서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추석이 낀 거예요. 그 기간에 딱 마치고 자대 배치 받으러 가는 그 기간에 추석이 딱 끼니까 연휴가 생긴 거예요. 휴가 아닌 휴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면 있는 거야 하는데도 제가 그때는 마음에 이건 명절이니까 우연히 이게 날짜가 맞았으니까 이게 된 거지 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때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자대 배치받고 한 달이 딱 지났는데 포상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 중대원들에게 포상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휴가가 없는데, 나는 6개월밖에 군생활 안 하니까 휴가가 없는데, 전 중대원들에게 4박 5일 포상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뭘 잘해가지고 휴가를 받으면, 그래, 이래 잘했으니까 휴가를 받지 않나. 잘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걸프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데, 저희 이제 사단에서 진지 구축 작업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부대에 진지 구축 작업을 재정비하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고참들이, 저희들이 이제 맡은 진지가 촥 산 꼭대기에 그 송신탑을 이제 그 맞는 그 임무가 있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진지 구축 작업을 하느라고, 방위는 원래 출퇴근하잖아요. 출퇴근도 못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토요일날 내려오고 물도 없어가 제대로 씻도 못하고, 그래 고생고생하면서 한 달 동안 진지구축 작업을 한 거예요. 자대 배치받아 가니까 고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거기 이제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한 일이 뭐냐면 뭐 잔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잔디 좀 떠다가 이제 실어주고 이런 일밖에 안 했는데 포상휴가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내 형편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휴가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양회 갈 때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수양회를 간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없죠. 이제 휴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중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중대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쉽게 중대장님, 갔다 와!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이유를 달지 않고 갔다 와! 하고 이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중대장님이 야, 너는 6개월 근무잖아. 넌 안 돼!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근무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탄약고 이제 근무를 이렇게 이제 경계 근무를 쓰는데 좀 높아요. 위에 망대처럼 이렇게 거기에 탁 연병장이 다 내다 보이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뻤다가 그 기쁨이 하루에 끝나버리고 그 다음날은 막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야, 너 지금 이러다가도 중대장님이, 그렇지만 내가 휴가 보내줄게 하면 너 어떻게 할래? 하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예,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말씀의 종이 아닌 거예요. 형편의 종인 거예요. 형편이 된다 하면 좋아했다가, 안 된다 하면 어려워했다가, 된다 하면 좋아했다가, 야, 내가 이게 말씀을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건 내가 말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형편하고 말씀하고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정하자. 말씀편에 내가 마음을 정하자. 이거 하나님 뜻인데 마음을 정하자.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의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 말씀만 믿는 믿음편에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는, 말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고 형편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형편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면,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마음에 네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기보다는 순수한, 여러분 100% 99.99%를 순금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순금인 것처럼 순수한 믿음, 말씀만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게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과도 섞여 있고 내 생각과도 섞여 있고 형편과도 섞여 있고 많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믿음을 막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찢기를 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떡국 눈 가는 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떡국 눈 가는 장은 흰 떡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과 떡국 눈 가는 장에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즙만 들고 왕 앞에 나갔고 떡국 눈 가는 장은 흰 떡 세 강줄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념한다고 했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과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데 떡국 눈 가는 장이 왜 멸망당했느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가 살려면 떡국 눈 가는 장이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구운 식물을 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뭔가 막 새로운 말씀, 특별한 말씀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결부되어 있고 형편이 결부되어 있고 여러분 행위가 결부되어 있고 여러분 모습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내게 부족해서 와야 된다면 나는 아직 그런 말씀이 없고 그런 내가 뭔가가 없어서 믿음을 못 갖는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뭔가가 지금 더하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하여지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으실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멘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냥 순간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야 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지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게 왜 안 돼? 아, 예, 되지요. 그 순간 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아, 이 말씀은 내 앞에 태생과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듯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데 바다의 깊은 골짜기 해구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깊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을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가장 큰 문제 내 삶에 있어서 지금 태산과 같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봤을 때 지금 내 앞에 가장 큰 산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여러 번 전도하려고 봤는데 앞만 봐도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고 구원을 안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가장 큰 산은 아버지가 구원 받는 거라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산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절대로 교회 안 간다. 늘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돼가지고 이제 명절이 되고 고향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전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딱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 말씀에서는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라 그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엔 소망스러운데 직접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전혀 마음이 꿈쩍도 안 하는 게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였냐면은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건 지금은 대학생 수련회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월드 캠프를 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캠프를 하다가 이제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캠프를 해주기 때문에 대학생 캠프가 따로 없어져. 그 당시는 대학생 캠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1월 1일 날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요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신년사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그냥 새벽에 목사님이 1월 1일 날 대학생 모임 때 전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이 16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제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수양에 초청하고 전도를 했지만은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안 간다. 자꾸 권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형편은 암담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별은 한밤중에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은 암담하지만 내 마음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마음에 빛나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소망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결부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만을 믿는 이 믿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능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많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도 결부되어져 있고 여러분 행위와도 결부되어져 있고 구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나서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부담스럽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결부되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주여 이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내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지 않고 말씀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롭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믿는 말씀의 판단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냐 없냐? 예, 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 의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거룩하냐 하면 그 소리는 못해요. 왜? 양심에 찔 감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해요? 뭐가 결부되어 있습니까? 자기 양심이 결부되어 있고 자기 모습이 결부되어 있고 자기 생각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돌았으면 말은 원죄는 예수님 씻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내 생각도 어떤 내 행위도 결부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의 판단만 믿은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의 판단만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구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그 믿음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그 비결이 방무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아이, 저 온전치 않습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네. 형제 온전해 온전해 하지 않아?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교제를 하면서 형제님 마음에 말씀과 자기 모습과 결부되니까 온전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 행위와 결부시키니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만 믿는 믿음편으로 마음을 옮긴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했으면 온전한 거야.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내 생각을 제하는 거고 내 판단을 제하는 거고 내 자신의 행위를 제하는 거고 내 모습을 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대체의학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인데 뭐 TV에 생방송에서 나오고 대체의학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지역 주민 그 치료센터에 들려서 깜짝 놀랬대요. 독일처럼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민간요법 비슷하게 뭐 물로 치료하는 뭐 수치료도 있고 동양의 뭐 이런 침을 치료한 침치료도 있고 뭐 여러 치료법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야 이래 독일같이 이래 의학이 앞선 나라도 이런 치료법을 써구나 했는데 이분이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수없이 많은 암환자를 수술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치료법이 암에 대한 치료법이 세 가지래요. 수술, 그 다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 치료법인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의사들이 다 그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암인 줄 모르고 늦게 발견하고 온 사람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 알기 전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물론 암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건 매 마찬가지처럼 보이지만 미리 안 사람들은 물론 아주 초기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생하다가 그때부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의사 양심에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오히려 미리 알려주는 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낫지도 않고 그러고는 이제 대체의학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독일에 또 미국에 일본에 이 대체의학 대가들을 만나면서 이분도 지금 이제 대체의학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사람 몸에는 자가 치료 능력이 있대요. 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옛날에 병원이 어디 있고 약이 어디 있고 뭐 의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 치료 능력을 줬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먹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푸른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 푸른 하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사라지면 푸른 하늘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면은 이 몸은 자가치료 능력에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실 때 이 말씀 하나하나는 완전한 걸 준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또 더 보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은 뭔가 자기 것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형편을 더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더한다든지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임하는 그대로 그냥 이 땅에 임하는 거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왜?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창세기 1장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다면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이미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만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많은 찌끼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형편들, 하나님 말씀과 이걸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득집득집 붙어 있는 거예요. 형편도 붙어 있고, 여러분 생각도 붙어 있고, 여러분 자신 모습도 붙어 있고, 행위도 붙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하고 형편을 제하고 여러분 자신을 제하면 순수한 말씀 그대로만 남으면 이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살아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살아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는 다른 형편이나 자기 모습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음 같고 살에 죽음 같던데도 능히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이제 백선에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살아의 태의 죽음 같을지라도 말씀이 임하니까 능히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고 형편하고 결부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형편이 되면 헤헤 하고 좋아했다가 말씀과 정반대로 형편이 안 되면 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형편을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심홍석 전도사 간증처럼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했는데 자기 행위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아야, 난 술주정뱅이야,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떼내는 거예요. 말씀하고 결부되어 있는 형편을 제하고 또 자기 모습을 제하고 자기 생각을 제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에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바로 이게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서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그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기대 두기도 했고 이스마엘의 기대 두기도 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들 없이 지내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말씀의 판단만 믿는 믿음이 아닌 말씀과 형편이 결부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죠. 이제는 순수하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조건이었다든지 그의 형편이었다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찾아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공고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형편과도 결부되지 않는 말씀의 판단만 믿었습니다. 말씀만 믿었습니다.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하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졌을 때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땅은 그 어떤 생각도 더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창세기 1장의 위치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뜻굽는 가는장처럼 말씀 외에 다른 뭔가를 더해놨구나. 말씀 아닌 형편도 올려놨고 내 생각도 올려놨고 내 보는 것도 올려놨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씀의 판단만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말씀하고 형편하고 결부되어 있느냐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결부되어 있느냐 말씀하고 내 행위하고 결부되어 있느냐 뭔가가 결부되어 있고 뭔가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제하는 거예요. 떡굽는 가는장이 흰떡 세 강줄이만 남겨놓고 각종 구운 식물을 다 제하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말씀 외에 다른 걸 제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는 창세기 1장과 같은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길이 없고 답도 없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 부분에 길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과 형편하고 결부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말씀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결부되어 있는데도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하고 형편하고 결부된 걸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씀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바로 3절의 문제입니다.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하와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와가 이야기하는 이건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자기 생각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주지 못합니다. 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변질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말씀을 믿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냐? 그건 여러분 마음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결부되어진 변질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건 이미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하와가 붙들고 있는 이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들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형편과 결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 하든지 그 형편과 결부시키지 않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13장에는 정탐하러 올라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호평을 합니다. 30절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지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 쟤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올라가서 봤잖아. 니들도 봤잖아. 니들도 그때도 이야 여기 아낙 자손들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저렇게 장대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너희들도 그렇게 맞장구 쳤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뭐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린 못 이긴다. 그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본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것하고 말씀하고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 안 보태는 거예요. 형편 안 보태고 순수한 말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렇게 악평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준 거예요. 이건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말씀의 판단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 그 어떤 자기 생각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기 본 것도 그들은 그 말씀의 판단 앞에 더하질 않았습니다. 내가 느낀 것도 역시 그 말씀의 판단 앞에 더하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순수하게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건 그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고 순수 말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명의 정당꾼이 봤을 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의 판단만 믿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판단만 믿는 이 믿음 큰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걸 제하고 아브라함이 느낀 걸 제하고 형편을 더했던 것, 자신을 더했던 것 다 제하고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듯이 어떤 형편이 와도 말씀에다가 그걸 결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맛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맛봤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든지 간에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많은 걸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말씀 앞에 내 형편을 더하면 안 되구나.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되구나. 내 자신을 결부시키면 안 되구나. 말씀만 믿는 것이구나.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기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꿔놓듯이 여러분 삶 속에 야 어떻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내 복에 웬 난리여라고 한 사람처럼 왜 지지도 복도 없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예, 창세기 1장처럼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는 그 형편밖에 없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생각을 내 자신의 형편을 내 자신의 행위를 이걸 자꾸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백부장의 마음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하나를 주님이 크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 하나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막 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다 자꾸 다른 걸 덧붙여놨구나. 내가 뜨끔는 간장처럼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놓은 것처럼 많은 게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창세기 1장과 같은 역사를 지금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기대를 뒀구나. 올해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인데 장사를 잘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옛말에 살만하면 죽는다고 이제 살만해가 집을 짓고 살만해가 이제 편히 쉬는데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왔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당시 이제 돈은 많으셨고 중풍이 와서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다가 말고 야야 어디에 약이 좋다고 하던데 그 약 좀 지워라고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은 아이 어머니 그 이 약이라도 마저 지워오는 거 마저 드시고 또 지워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워오라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약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아, 뭔 약이라도 좀 믿어야 되는데 누가 뭐 좋다면 이거 던져버리고 또 그거 하고 또 뭐 누가 뭐 어디 가서 또 뭐 좋았다 하면 또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가보면 또 그 말씀 던져버리고 없고 또 다른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말씀의 판단만 믿는 믿음.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 구절 한 구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된다.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일하듯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3장에서 하와가 말씀과 자기 생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늘 사단에게 속으면서 고통하는 삶을 살 거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판단만 믿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했는데 역시 그 사람의 형편 보지 말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초청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뭐 말로만 간다고 하지 마음은 없다고 해도 아니 그 형편 보지 마십시오.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한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능히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오늘 하루 오후에 또 한 번 더 초청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을 갖고 초청을 하고 이번에는 대전도 집회가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풍성한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